자, 우리가 이제 아가서 2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가서 2장 3절과 4절 부분을 이제 했는데 4절 부분의 그 끝부분을 조금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들들 가운데 계신 나의 사랑하는 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 크게 기뻐하였고 그분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았도다. 그분께서 나를 잔칫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붓기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이제 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술람미 여인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에게 왕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이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었고 그맨 끝부분에 내 위에 나붓기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내 위에 나붓기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깃발이라는 것, 여기 이제 배너입니다. 깃발이라는 것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 깃발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이라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성채나 도시에 이제 그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꽂아 놨었죠. 그래서 그 도시에 대한 어떤 정체성, 또 주권, 소속, 권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깃발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깃발은 또 이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곳이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내에서 이제 그 부대, 자기의 소속된 부대를 표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정렬하고 또그 깃발을 높이 들므로써 사기를 고양시키고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깃발이 사용되죠. 그래서 아가서 6장 4절에도 보면은 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대와 이제 많이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왕의 어떤 권세, 왕의 권위 이런 것에 이제 상징으로 깃발이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이 이제 어떤 잔치나 또 이제 행렬 이런 데서 자신의 깃발을 이렇게 이제 앞세우고 이제 행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아마 이게 제일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4절에서 그분께서 나를 잔칫집으로 데려가셨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잔칫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함께 나온 깃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어떤 그 왕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깃발이 이제 그 잔치 행렬에서 함께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깃발을 딱 꽂고 가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깃발 그것을 이제 이 여인 위에 이제 이렇게 꽂았다는 표현이니까 이 여자를 굉장히 특별하게 지금 대우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해 봤을 때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주가 되시는 어떤 성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에 사랑이라는 이제 깃발을 꽂아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고, 또 교회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의 대장이 되시는 그런 군대와 같고, 예수님은 그 군대에 이제 사랑이라는 깃발을 세워주신 것으로도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치 그 왕으로 행차하시는 그 잔치에 이제 교회가 이제 함께 가는 그런 모양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교회 위에 사랑이라는 깃발이 나붓기도록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깃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 몰래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사랑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이 존재가, 이 교회야말로 내 특별한 특별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깃발을 꽂아서 나부끼도록 이렇게 이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공개적인 그 깃발, 공개적인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큰 포도즙 병으로 나를 지탱하시오며 사과로 나를 위로하소서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병이 났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이제 사랑을 갈망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술람미 여인은 이제 지금 회복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도즙과 사과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기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에 의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재배되는 그 사과, 그 사과의 사용 용도 중에 하나가 그게 향기요법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과의 향기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이제 진정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가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고백이 이제 술람미 여인이 정혼자 목자에게 이제 하는 말로,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유혹 가운데서도 이 정혼자 목자를 생각하면서 이제 병이 났다. 이제 그래서 그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그래서 지쳐서 그래서 그리움의 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생각할 때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한 교회의 열망을 묘사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병이 났다 그랬는데 사랑으로 병이 났다.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병이 났나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는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서 술람미 여인이 병이 났다는 것인지 아마 그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후자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감당을 못해서 이제 병이 나는 이제 그러한 상태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자로 보자면은 이제 이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병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상사병 뭐 이런 거죠.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어떤 평생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병이 나본 적이 있나요? 그런 비슷한 감정이라도 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 예수님 처음 알게 됐을 때 그 정말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웠던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던 그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이 약간 식었다 다시 회복됐을 때에 어떤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정말 병이 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런 때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기왕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이런 어떤 사랑의 병 이런 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안 알아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나중에 얼굴과 얼굴로 뵙는다는 건 좀 너무 참 너무 죄송스럽고 또 우리가 너무 아까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좀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주님께 대한 강렬한 어떤 사랑의 고백 이런 걸 생각할 때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글 중에는 그 잔느 귀용의 시가 이제 늘 생각이 나요. 잔느 비옹이라는 분이 이제 여잔데 이제 17세기에 살았던 분이에요. 루이 14세 때에 이제 살았고 이제 당시에 이제 뭐 당연히 다 카톨릭 판이죠. 근데 이제 이 자매는 이제 그리스도인 자매였고 굉장히 이제 경건하면서도 이제 글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자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신비주의자라는 평가를 좀 받기는 해요. 근데 신비주의자라고 해서 그러면은 뭐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뭐병 고친다 그러고 뭐 황홀경을 경험하고 뭐 무슨 뭐 촛불을 보면서 무슨 뭐 만트라에 들어가고 그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교제에 들어갈 때에 전적으로 이제 자신을 좀 이렇게 완전히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신이 굉장히 이제 피동적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신비주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좀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믿음과 전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분들의 그이 주님께 대한 그 열망 이런 건 굉장히 귀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를 배우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주님을 향한 그 열망, 내가 갖지 못했던 내게는 부족했던 그런 어떤 열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자는 건데요. 제가 요 시는 제 개인 홈페이지 믿음의 전환사움이라고 하는 개인 홈페이지에도 제가 이제 늘 올려놓고 있는 시예요. 여기에 이제 이 자매가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뭐 바스티유 감옥에도 갇히고 이렇게 이제 아마 16살에 결혼해서 아마 이제 20몇 살때 과부가 된 그런 자매인데 어쨌든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쓴 시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목이 나는 작은 새 이제 이런 제목이에요. 번역도 누가 했는지 한글 번역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매가 감옥에서. 여러분들 이걸 들으면서 나에게도 이런 열망이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넓은 들판을 날수 없는 작은 새. 그러나 새장에 앉아 노래하노니, 여기 새장은 감옥이죠. 이곳에 나를 두신 그분께 드리옵니다. 나 갇힌 바된 것을 기뻐함은 나의 하나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까닭이옵니다. 노래하는 것 외에는 내할 일이 없으며, 내가 가장 기쁨으로 드리고픈 주님이 내 노래를 들으시나이다. 그분은 내 방랑하는 날개를 잡아두셨으나, 여전히 몸을 굽혀 내 노래를 들으시나이다. 들을 수 있는 귀와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주께 있나이다. 비록 내 노랫말이 거칠어도 주께서는 기꺼이 들으시니, 곧내 노래가 입에 떨어질 때 주께서 아심으로 한결같고 달콤한 사랑으로 모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이라. 새장이 나를 둘렀고 밖으로 날아갈 수 없으며 내 날개가 묶여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자유로우니 감옥 벽이 내 영혼의 비행과 내 영혼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나이다. 주의 목적을 경모하며 주의 섭리를 사랑하니 이 빗장과 창살 위로 주께로 가서 주의 크신 뜻 안에서 내 마음의 기쁨과 자유를 얻음이 좋나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온종일 그이 새장 안에서 노래하는 그 새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 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 대한 그 깊은 그 사랑과 주님과의 그 교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하는 그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어떠한 그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는 좀 이러한 좀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분이 한 얘기였나? 제가 지금, 저는 기억력이 좀 좋지 않아서. 근데, 이제 이 자매가 했던 말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평생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 쫄쫄쫄쫄 흐르는 그 이제 냇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을 맛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쫄쫄쫄쫄쫄쫄 흐르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쫄쫄쫄 흐르던 물들이 이렇게 이제 합세해서 이 강이 되는, 그래서 강과 같은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누리고 그 교제를 또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강물이 이제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대양이 될때그 넓고 깊은 그 대양, 그 대양과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그 하나님을 누림이나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나 이런 것들이 그 깊고 넓은 그 바다와 같은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얼마나 사모가 되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뭐 나는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물이라도 그냥 그거에 만족하지. 이럴 수 있는데, 그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귀향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은 굉장히 크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누리는 은혜에 대한 욕심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우리가 정말 굉장히 깊은 단계까지 역사상 살았던 좋은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렸던 그 단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제 그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인 거죠. 여기에서 그 껴안는다는 이 표현의 영어 시제가 이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이게 이제 히브리어 시제로는 이제 미완료형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히브리어에서의 이 시제는 미완료형이라는 이 시제는 현재 진행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일 수도 있고 또뭐 시적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시제일 수도 있고 좀 그래요. 히브리 시제가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과거에 일했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는 건지 이것은 좀 불확실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것들 이런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인데 교회도 그런 것이죠. 교회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 연인을 이렇게 껴안듯이 요런 껴안는 방식이 이제 그 유대인의 이렇게 이제 사랑의 표현 껴안는 방식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왼손으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안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스럽게 안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또 정말 이러한 주님의 그 어떤 안으심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 내가 그 당시에 정말 내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아,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꼭 이렇게 정말 사랑스럽게 나를 안고 계시는 것 같았어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이러한 체험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함께 모이는 어떤 공적 모임 이런 데서 뭐 성경 공부나 말씀을 듣는 시간, 사실 이런 시간에는 조금 이런 감정까지 느끼긴 좀 어려워요. 그냥 이제 뭐 은혜가 아, 은혜가 됐어. 오늘 말씀이 참, 나에게 참, 참 좋았어. 뭐, 이 정도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어떤 굉장히, 참 친밀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적인 그런 감정은 사실 좀 느끼기가 어려워요. 이런 걸 언제 느끼냐면, 혼자서 주님을 묵상할 때, 혼자 말씀 보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뭐꼭 조용하게 집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하면서라도 어쨌든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 골똘히 골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할때 이런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편안하고, 삶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아무 이벤트도 없고, 이럴 때는 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삶이 조금 힘들기도 하고, 좀 어려움에 부닥쳤는데, 그것이 이제 정말 주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좀 해결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느낌이 더잘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밋밋하고 평범한 삶,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그게 반드시 복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 자, 7절입니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을 두고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대상이 탁 바뀌었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시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화자나 또 이제 그 듣는 사람 또 대상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확확 이렇게 바뀌면서 마치 그 연극을 보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이 구절이 이제 어떤 사랑 고백이 마무리되는 그 부분마다 삽입되는 어떤 시적인 어떤 선언으로 이렇게 이제 아가서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아가서에서 지난번에 구경꾼 또 청중의 위치 또는 코러스의 역할을 하는 또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이렇게 지켜보는 주변 인물 뭐 이런 역할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요 딸들을 이스라엘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교회고 이 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루 암사슴 이런 건 굉장히 예민한 짐승들인데 그래서 이 사랑의 어떤 그 부드러움 또 섬세함을 요하는 이 사랑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떤 교리적인 그런 좀 적용을 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남녀 관계에서 지금 보는 그것 말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것을 볼 때에 성도가 예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 된다는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인데 교리적으로 그분이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할 때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 아니 찾는다는 표현보다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이 그야말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깨우는 이제 그러한 것보다 그러니까 내 타이밍에 예수님이 맞춰 주시기를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타이밍에 이제 성도가 이제 맞추는 이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을 그 예언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네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교리적으로 볼 때에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이 시대 쉽게 얘기해서 신약 시대, 요 시대는 교리적으로 볼땐 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은 몇번 했었죠. 예. 그런데, 이 시기는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주무실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주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시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모습이 어떠냐. 시편 78편을 한번 보시면, 이런 게, 교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시편 78편, 65절, 66절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깬 사람같이 깨어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재림과 관련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깨어나사 자신의 원수들을 뒷부분에서 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구한 치욕을 당하게 하셨도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예언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잠에서 깬 사람처럼 돌아오시는 그런 묘사인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9절도 이건 제가 읽을게요. 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과 같이 옛 세대들에서와 같이 깨소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교회 시대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마치 주무시다가 깨서 이렇게 심판하러 오시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이 시대가 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냐? 자, 다음 구절들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8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와도 같고 젊은 사슴과도 같으시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그야말로 아무 별거 없는 장면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이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기뻐하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산과 작은 산을 뛰어넘는 이 장면,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이제 사랑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자, 이 산과 언덕을 뛰어오는 모습은 교리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을 보이시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서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랬잖아요. 깨어나실 때. 이제 잠에서 깨우지 말지어다 했는데, 제가 아까 그 읽은 성경 구절들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잠에서 깬 용사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에 이제 무슨,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오시는지에 대한 묘사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그 신랑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이 휴거와 관련된 장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8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그랬죠.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보고 싶어서 정말 산들과 들 위로 이렇게 작은 산들 위로 뛰어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오시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사랑하는 이분의 목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분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 휴거 될 때에 우리가 듣게 될 음성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릴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께서 양들을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 때 그 When the roar is called up yonder 할 때 그게 출석부 부를 때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이름 부를 때 주님께서 나 출석 체크하실 때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이 불릴 것이다. 이 양 예수님의 양이 되는 우리 각자의 이름이 불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나는 소리 중에 하나가 그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에 이제 문이 열리면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이제 음성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때에 이 사도 요한은 휴거되는 교회를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공중에 임하셔서 우리 휴거되는 그 시점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릴 거다. 이리로 올라오라. 아까 그 이 우리 각자의 이름이 불리고 그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다. 이 음성이 들릴 거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혼인식을 위해서 신부를 불러가는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이제 이 혼인 잔치에 이제 가는 그 장면과 관련해서 이제 한밤중에 신랑 쪽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하면서 신부집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렇게 말씀할 때 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불릴 뿐만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불릴 뿐만 아니라 이 여기에 말씀대로라면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그래서 참 얼마나 참 기쁜 순간일까요? 참 정말 너무 가슴 벅찬 순간이 아니겠어요? 뭐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 우리 각자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주님께서 이제 하실 것인데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을 때 이러한 음성이 들릴 거다. 이리로 올라오라. 아무개 박노찬 올라와. 이 음성이 분명히 들릴 것으로 저도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 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신다 그랬는데 요 장면 그러니까 이제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하면서 요 때에 오시는 요 장면은 이 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중에서도 휴거가 있고 지상 재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공중 재림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묘하게 돼 있어요. 산들 위로 뛰어 오시면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데. 이 신랑이 혼자 와요. 혼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는 장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래서 성도들과 천사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지상에까지 내려와서 이 땅에 발을 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가서의 요 부분에서는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데 뒤따르는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중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동의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뒷부분에 계속해서 좀 그래요. 여기 지금 10절에서 그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에 머무르자가 아니라 얼른 떠나가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 오셔가지고 신부를 취해서 지금 떠나가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땅에 지금 발을 대는 것이 아니고 군대도 함께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그 벽과 격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이 교회가 세상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님의 그 가까이 오심을 감지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그 부분까지만 하죠. 10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인데, 물론 이제 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정혼자 목자가 하는 얘기일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어나서 떠나가자는 표현이 10절과 13절에 두 번이 나옵니다. 요때에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는 휴거인데, 그럼 앞부분의 휴거와 뒷부분의 휴거가 똑같은 거냐? 아, 요게 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잠깐만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그 윗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휴거와 관계된 구절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일어나라 하는 그, rise up 또는 여기 이제 arise 이렇게 이제 뒷부분에 되어 있는데, rise up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잠에서 깨어날 때도 rise up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예수님 부활을 얘기할 때도 이제 그분께서 he rose 그분께서 다시 일어나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잠에서 마치 깨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앉아 있다 일어나는 것도 이제 rise up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 무대에 등장하는 것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제가 왜 공부하는 거냐면 우리가 휴거될 때 교회가 휴거될 때에 잘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어떻게 했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자 예수님 공중에 임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 시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데 먼저는 예수님 믿고 죽었던 모든 신약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그 당시에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그 여기서 떠나가자 할 때 그 일어나라는 표현이 이 두 부류에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잠에서 깨는 것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로 채워 올라가는 것도 일어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지금 10절에서의 그 일어나 떠나가자는 교회의 휴거인데 그럼 뒷부분은 뭐냐? 13절은 뭐냐? 이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의 휴거는 대환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휴거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실래요? 좀 시간이 조금 오케이. 예, 여기까지만 보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자 대환난이 대환난 언급한 거고 환난 뒤라 그랬으니까 환난이 끝난 거죠. 자, 환란이 다 끝났어요. 대환란이 지났어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자, 이거 지금 예수님의 공중재림인가요? 아니에요. 대환란 후잖아요. 우리가 믿기로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대환란 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장면은 환난 후예요. 사람의 아들의 권능이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미안해요.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환난 이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교회의 휴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다른 종류의 휴거인데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휴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휴거가 되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가서의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일어나 떠나가자 두 개의 일어나 떠나가자 다시 얘기해서 두 개의 휴거 사건 사이에 있는 그 일들을 보면은 여기 아까 뭐라고 묘사됐냐면 11절에 2장 11절 아가서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 겨울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환란을 의미할 수 있어요. 비는 뭐냐? 마치 노아 시대에 그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그 심판의 의미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또 굉장히 신기한 게 땅에는 꽃들이 지나가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그랬습니다. 비둘기가 언급돼요. 노아의 대홍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땅이 마를 때 비둘기가 언급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게 언급되는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나무들이고 이것이 열매를 내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꽃들과 새들 이런 것은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지금 대환란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일어나 떠나가자 하는 그이 휴거 사건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으로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로 이 아가서의 요 구절을 보게 될때 이건 성경에서 정말 굉장히 놀라운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그 재림과 관련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어떤 시적인 표현 속에 숨겨 놓으신 그러한 그 예수님의 이제 이 어떤 그 재림과 또 이제 교회의 휴거, 이스라엘의 휴거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담아 놓으신 구절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주님, 아가서에서의 이러한 참 남녀 간의 사랑으로 설정된 이러한 사랑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는 우리 교회 또는 각자의 성도들로서 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또 얼마나 빈번한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희는 참으로 부끄럽고 또 그러한 또참 개인적인 은밀한 그러한 친밀한 내밀한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왕 저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역사상 살았던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렸던 그런 주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이런 것들을 우리도 사모하고 그런 수준에 이제 다다르는 것을 우리도 목표로 삼고 조망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 주시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